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그 바로 왕 앞에서, 아, 바로 왕이 아니라 저기 가이사 왕 앞에서, 로마 왕 앞에서 그 변명하고자, 거기서 재판을 받고자 원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총독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그 아드라문네노에서 배를 태서 보냅니다. 그리고 시돈과 그 무라시를 거쳐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미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미항이라는 곳에 가까이 있는 그 라세아라고 하는 그 성은 조그맣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한꺼번에 내기에는 조그마한 도시라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닉스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그레데에 있는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미항하고 베닉스라는 건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동안에 지금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거기는 그 그레데 그 연안에는 그 바람이 이렇게 산맥에서 맞부딪혀 가지고 기류가 충돌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풍이 갑자기 북동풍으로 바뀌어서 큰 돌풍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9월 달부터 11월까지는 위험지구였고요. 11월이 지나면 완전히 거기는 지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게 통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그 미항에서 또 그 지금 베닉스로 가려고 할 때는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 금식 절기가 끝난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불가능은 하지는 않다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바울은 불편하더라도 여기 머물자, 떠나면 배도 다 파산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거다, 큰 손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곳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그러한 열망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또 그 배의 모든 것을 맡았던 그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난 거예요. 얼마 안 걸릴 그러한 그 백기를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표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괜찮을 거야. 조금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운 좋게 그냥 갈 수도 있어. 하면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그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뭐를 원하면 궁둥이가 가볍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머뭇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늦게 일어나도 소풍 갈 때는 그들이 빨리 일어나듯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데는 발걸음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한다 그랬어요. 그 욕심이 자기의 원함입니다. 싫은 거는 뭔가 손이 더디 나가고 발걸음이 늦고요. 빠른 거는 손도 빠르고 발도 빠르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미항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베닉스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지금 떠나는 것이 위험한 그러한 것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들은 득이했다. 아, 그것 봐. 괜찮잖아. 하고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섬 가운데로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적하니. 근데 유라글로는 요 때만 분게 아니라 항상 그 시기에는 거기에 그올수 있는 그러한 광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오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온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 아드라문네노에서 떠났을 때도 아마 그 로마까지 가는 그 이제 뱃길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드라문네노에서 이제 갈 때에도 그 무라시에서 미항 가는 그 사이에 더디 간 거예요. 바람의 그 영향으로 자기들의 계산대로 가지 않고 더디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자꾸 늦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들의 계산대로 가지 않는 게 사실 인생입니다. 잘될것 같은데도 뭐가 자꾸 꼬이는 것이 있고 걸리적거리는 게 있고요. 많이 걱정하고 어떡하나 하고 했는데 또 그냥 쑥 빠져나갈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않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가 계산대로 다 한다면 아마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그대로 또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내년에 어디 가서 뭐 하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할리라 했을 때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그 앞니를 놓고 계산하고 그리고 큰소리치는 그러한 일은 성경에서는 악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생명 자체가, 코끝의 호흡 자체가 우리는 내일 내가 살아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죽기 전에 알수 있었나? 아니잖아요. 알수 있었으면 그 차를 안 탔을 거고 그 비행기를 안 탔을 거고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느 면에서 당하는 것처럼 겪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왜그 배를 타지 말자고 했는지, 왜 여기 그대로 머물자고 했는지, 그것은 바울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의 얘기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떠한 계산이나 원함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항상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꼭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다 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얘기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사실은 있는데 뭐 백부장 율리오나 그배탄 사람 로마 군인들이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바램, 원함에 이끌려서 소위 말하면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말해주는 그러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볼때 그냥 당연한 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권면에 귀 기울이는 거는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그건 아주 꼭 순종해야만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다면 같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에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됨으로써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권면을 따르는 것이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함대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표류하게 됩니다. 뭐 배에 있는 기구로 도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 이제 다음날 배가 밀려서 그냥 바람에 흐르는 대로, 부는 대로 가니까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그냥 모든 기구들을 다 놓고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에 그들은 이제 짐을 다 버려버려요. 처음에는 그 모든 연장들을 쓰질 않고 말하자면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쓰지 않고 바람에 불리는 대로 그대로 표류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다 짐을 버려버려요. 짐을 버려버린다는 거는 그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버리는 거를 보면은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짐을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밀을 버리고요. 먹을 걸 버리고요. 정말 안 되면은 사람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더 사람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그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양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할 때는 물건을 먼저 버린다는 것은 사람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삶에서 보면은요, 사람보다 물건이 더 중요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더 중요한 선택이 맞는 건데, 근데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보면은 물건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오히려 사람의 목숨들을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경홀히 여기는 돈을 위해서, 어떠한 욕망을 위해서, 어떠한 그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오히려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최악이에요. 그런 걸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죽이고 한다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에 해를 끼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도 정말 아까 최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일보다 항상 사람이에요. 어떠한 것보다 항상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요. 그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원하시는 분이에요. 빈 껍데기에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부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어떤 재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물론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시지만 육체에 어디에 임하시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돈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뭐 열심으로 하고, 뭐든지 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루 종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리 있으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흡족해 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정말 우리가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한 것처럼, 물론 사랑으로 다 팔아
그렇죠.
구제하고 사랑으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면 그건 사랑으로지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행위는 보여지는 건 사랑같이 보여도 마음이 동반한 게 있고 마음이 동반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구해서 자기들이 편하려고 자기들이 헤아려서 계산해서 그렇게 택한 겁니다. 괜찮을 거야. 지금 뭐 가까우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거기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이라는 거, 괜찮을 거야 하는 그것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떠한 그 욕심, 정욕, 우리들의 그 스스로를 위한 계산과 선택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사람의 인간의 소욕은 항상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는 성령을 좇아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에 나의 마음을 두고 나의 삶의 길을 맞추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의 길을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성령을 좇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소욕을 거스리는 그 삶을 살고자 하면 나의 소욕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욕을 좇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와 더불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죽었다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로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버리고 자기 소욕을 거스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 사실이 돼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더 죽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되게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더 죽어야 돼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한번 있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다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더 죽어야 돼 하는 거는 나는 아직 살아 있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죽여준 나를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함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났든, 내 감정과 내 소욕과 내 어떤 것이 무엇이 내 안에서 일어나든, 하나님, 이거는 이미 지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러한 육입니다. 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육이 내게 어떠한 유혹을 갖고 오든, 어떠한 무엇을 내게 행하든, 그것을 이기시고, 그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를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쫓아 살면,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 관계, 원수 관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류되어서 그냥 바닷속에 둥둥둥둥 그 바람에 밀려서 떠가는 그 배, 그배 속에는 지금 나중에 보면 276명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큰 배예요. 그런데 14일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그냥 찌뿌둥한 그러한 비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날씨, 거기에서 바람이 불고 어떻게도 그 배에 가진 모든 기술과 그리고 기구를 갖고는 어떻게도 할수 없는 그러한 속에서 그들은 살 소망까지도 구원의 염망까지도 다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말이 14일이지, 언제 바람이 그칠지, 언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 소망이 없는 14일이라는 건 14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절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루를 있어도 절망이라는 거는 내일 소망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린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망의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이라 그래도 그것이 소망 속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24시간과 내일을 바라볼 수 없고, 정말 아무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그 24시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호스피스에 들어갔을 때에 언제 정말 이 세상을 떠나실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병원에서 더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우리 아버지 본인이나 그리고 가족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죽어도 살리라는 그 우리가 영생의 그 믿음이라 그럴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인데, 그것이 언제라든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든지, 그거는 모두가 다를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그냥 받아들이는 당연한 일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라면 죽는 것도 우리가 정해진 거니까 정말 태어난 것이 내 의사가 아니고 죽는 것도 내 의사가 아니라도 태어나서 존재하는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다가 우리가 또 지금 정해진 우리의 그 삶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죽어가는 나를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살리라라는 그러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수고함을 끝내고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리라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사시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리다가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을 왜 나를 살리시나? 뜻이 있어서 살리신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되어, 그리고 오늘도 그 호스피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대로 하신다를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살자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제 가도 간증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설에 그 저희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즐겁게 살자였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루에 괴로움이 족한 이 세상의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있으니까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그리고 특권입니다. 지금 풍랑 만난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정말 담대함을 갖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그냥 죽지 않나, 그냥 배가 파손되지 않나. 그렇지만은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증언하리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하는 것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좋았던 거는 바울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바울이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먹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믿음의 실체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계기 자체도 말씀으로 그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행을 택했고요.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잘못 선택을 해서 풍랑을 만났다. 지금 살 소망이 없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자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리라. 그것을 바울이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되풀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저희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약속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손을 놓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든 그 손은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일이 없어요.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일어서나 앉으나 나가나 들어가나 복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이 설사 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 그냥 눈물의 골짜기, 물속에, 불속에 빠진 것 같아도 그러나 거기에 구원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절대 해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배탄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바울은 죄수로서 그배 탔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그에게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안심하도록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배 속에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노라. 우리는 어떤 섬에, 로마에 가기 전에 어떤 섬에 반드시 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말씀해 주신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열나흘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나중에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나흘째 되다 보니까 밤에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사공들이 보니까 육지가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재어 보니까 그 20길이라, 20길은 40m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15길, 그거는 30m. 그러니까 바다가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봐 여기 고물이라는 말하고 이물이 나오는데 고물은 배 뒤쪽이요. 그러니까는 선미지요. 그렇고 지금 이물이라는 거는 배 앞쪽인데 이제 날새기를 기다려가지고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합니다. 사공은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식이 있으니까 다른 그 죄인이나 군인들이나 뭐 그러한 사람보다 아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부터 살려고 지금 그 사람들을 두고 배를 두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면은 우리들이 다 죽게 된다. 저 사람도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거루라는 거는 쪽 뺍니다. 배 안에서 그 이제 해안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큰 배가 해안선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있는 그런 쪽배예요. 그 쪽배를 타고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닻을 내리는 척하고 이제 배를 내려서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그 거룩배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를 다 끊어버렸다. 그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해안선에서 그배 타고 해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살려면 우선 먹어라. 당신들이 구원을 받고 또 당신들이 괜찮을 테니까 먹고 기운을 차려라. 이 먹는 것이 사실 이들에게는 살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안심하고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소망이 없는 좌절 속에서 열 나흘 동안 배에서 표류되어 있던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또그 음식을 먹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신 그러한 것 같아요. 니느웨의 요나가 그 회개를 외치니까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것이 뭐 요나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배 타고 있는 사람도 뭐 별별 사람 다 탔을 텐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상하게 그 이단 시대여서 지금 죄인으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이 하는 얘기, 그것도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만 그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자기들이 이방 신들이 라 그럴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신처럼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 하는 거는 그건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지금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276명의 사람이 지금 바울의 얘기를 다 듣고 똑같이 행동을 했다 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는 대개 뭐예요? 돈에 대해서 굴복하고 권세에 대해서 굴복합니다. 뭐돈 주니까 하면은 말 듣고요. 뭐 이거 안 하면은 벌 준다. 그벌줄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으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감동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감동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동받는 사람이 대다수일지는 있어도 전부이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가 삐뚤어지고 꼬이고 상하고 그 뭔가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은 그 열등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거에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배 안에서 사람들이 14일 동안이나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었겠지요.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싶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똑같이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특히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그 존경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의 말에 따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역사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당신들이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미항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일들을 안 겪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들이 오히려 더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화를 내고 시끄러워하고 자기들이 지적받았을 때 자기들의 어떠한 실책을 얘기 들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리오가 계속적으로 바울의 말 그리고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율리오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율리오라는 사람도 예배하셨고 그리고 또 그 역사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그 말을 들어주고 또 인정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대접해주고 그러할 때 우리는 내가 잘나서고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주장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배부르게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밀을 바다에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받을 거니까 이제 더 밀이 필요 없어. 이제 뭐를 배에서 더 안 먹어도 돼. 이것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버린 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밀을 끝까지 남겨뒀다가 버렸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밀이 더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바울이 축사를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들. 거기 사람들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 바울하고 같이 탄 바울을 쫓아간 일행, 여기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바울, 이 사도행전 쓴 그 일행들 빼놓고는 그 누가 일행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그 바울과 동행하고자 같이 자원해서 탄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하든 간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있을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바울의 그 권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귀 기울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경사진 해안의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탓을 들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어버리고 그리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제 배가 그 항만 쪽으로 해안선 쪽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앞부분이 뭐예요? 완전히 바닥하고 닿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지를 못하는데 그 두 물이 합해 흐르는 그곳까지 가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뒤쪽은 뭐예요? 큰 물결에 다 깨어져 나가버렸다. 배가 이제 부서집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바울과 또 죄수들이 같이 탔으니까 그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다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고 죄수를 다 죽이려면 바울도 죽여야 되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저희들을 저지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다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해안선까지 가라. 그러니까 해안까지 헤엄쳐서 갈수 있는 그 거리인 거예요. 배의 앞부분이 완전히 바닥에 닿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널판지나 그리고 바다에, 뱃속에 있던 어떤 기물들에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해안선으로 다 밀려가게끔 그래가지고 거기 276명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람 없이 상륙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27장에 나온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정말 배울 수 있고 또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신다예요.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신데 이 바울의 스토리는 바울의 스토리요. 내 삶에는 풍랑 같은 데에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정말 사막 한가운데 버려지고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같이 믿지를 못하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탄 배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건지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때 정말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지금 나는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러한 풍랑을 맞이했을 때그 풍랑이 금방 건져지지 않고 지금 14일 동안 그냥 정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풍랑 속에 배가 떠내려 갈 때, 속수무책일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 바울은 그 배속에서 275명의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과 거기서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안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어서 붙들려져 있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자기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뭐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믿도록, 그 사람들도 그러므로 인해서 소망을 갖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오도록.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지는 지금 아시아나 로마뿐 정말 육지뿐만 아니라 지금 뱃속에서도 그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선교지가 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정말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란 그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했고 지금 풍랑 맞은 그 뱃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그 소망을 잃은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거기에서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풍랑 속에서 정말 절대 위기, 절대적인 그러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역할이 정말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살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각각 정말 배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가 육지에 있을 때나 풍랑 속에 있을 때나 그냥 평평한 데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을 때 사방이 우격다짐돼서 사방에 모든 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열린 길이 있고, 열린 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길이 있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참소망이 되십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뭐예요? 연단을 통해서 참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소망이라는 거는 절망 속에서 가져지는 빗줄기 같은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돼서 다될 거야 할 때는 그거를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완전히 불가능한데 다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빛으로 비춰져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늘로부터의 빛으로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뭐예요? 소망을, 참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을 받았다. 그 연단까지는 뭐예요? 이제는 나로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살기를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될 거를 포기하고 나는 이미 죽었고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아멘.
실제로 우리의
아멘.
삶을 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미항에서 멜레데 섬까지 도착하는 지금 구조된 그 섬까지 가는 그 길은 완전히 뭐예요? 그냥 율라돌포의 그 풍랑 속에서 바람에 이끌려서 그냥 표류되는 거였어요. 사람의 힘으로 거기까지 간게 아니라 그냥 배에 탄 채로 바람에 이끌려서 풍랑으로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이고.
잠깐이면 얼마 안 돼가지고 갈수 있는 그 베닉스까지의 길이 미항을 떠나가지고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멀리 멀리 그러나 어디로 가요? 로마 쪽으로 가고 있어요. 로마 가까이까지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함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주일이면 갈 거를 40년을 걸려 갔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을 받으며 믿음으로 조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죽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들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정말 그 광야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들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에집트적인 말하자면 구습을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어떠한 힘으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표류되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그 섬은 로마 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바울을 호송해서 데리고 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가시고자 그배탄 사람까지 다 구원하신 그러한 결과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사는 삶, 그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풍랑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거기에서 체험하고 또 우리의 배에 같이 탄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 살리시는 그 뜻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랑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 각각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심이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좇는 그 저희들의 마음의 선택이 늘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